제11장 부활과 성령과 교회 두 번째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망은 가장 큰 재앙임.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과 성령과 교회에 대하여 말했는데 오늘 다시 위에 성경 구절로부터 몇 마디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망이 하나의 큰 재앙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말을 더 강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물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작은 동물도 죽으면 끝나고 큰 동물도 죽으면 끝납니다. 모든 생물, 곧 식물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죽음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사람의 두뇌가 진보하여 주 예수님이 비유로 되신 그 부자처럼 다시 자기를 위하여 설계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그의 영혼을 요구하시면 그는 끝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도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해도 그들을 깨울 수 없습니다. 많은 큰 인물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들 역시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바로 가장 큰 재앙입니다. 부활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임.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원형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한 처음 40일 동안도 역시 원형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실 때에 그분은 도덕성을 대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처음 40일 동안은 그분의 능력을 대표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통 신학파들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의 원형이었다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1926년 이후에야 사람들은 부활의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무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던 사람을 얻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얻은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우리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필요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방면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완전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실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은 도덕적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무소부재하신 분이 되었으며 시간과 공간이 다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분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초월함. 주님이 부활하신 후 시간과 공간이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망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제한을 돌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과 다릅니다. 나사로는 단지 회생했을 뿐이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아직 그를 감았던 배를 벗어날 수 없었고 또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제한은 그의 몸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실 때 사망의 제한을 깨뜨리셨으며 사망을 거쳐 사망의 구속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의 문은 그분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그분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 더 이상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은 그분의 몸에서 아무런 능력과 행사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도마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은 즉시 가서 살펴보았지만 무덤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겪혀 있었고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옷을 입혀 단추도 다 채워주었지만 사람이 옷을 벗어나간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는 여전히 세마포와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으며 여전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실 때 세마포와 수건은 무덤 안에 놓여져 있었고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제한을 초월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나사로의 부활과 다릅니다. 스파크스 선생은 다음과 같이 주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오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것이며 가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어떤 것도 그분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사망의 제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모든 제한조차도 깨트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하늘 위에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한 면으로는 우리를 도덕적 표준에서 주님과 같게 하시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이 부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도덕적으로 완전할 뿐 아니라 능력으로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교회, 주님의 부활 후에 성령으로 산출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와 하나 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 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분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사람이셨지만 결코 교회의 머리는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신 후 그것을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부활은 교회를 위하여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요 또한 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현대의 생물학자들은 당신이 하나의 뼈만 주어도 하나의 생물체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머리의 성질이 어떠하면 몸의 성질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의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고 부활 안에서 교회의 어떠함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 위에 건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분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나타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하나님이 주님의 몸에서 나타나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운행하고 있는 것도 역시 동일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그리스도의 몸에 둔 것이 머리이며 우리의 몸에 둔 것이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가리켜 교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는 교회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에베소서를 성경 가운데 진리에 있어서 최고의 책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질과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은 하나의 명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의 위치에 서야 하며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주님의 부활 능력을 만질 수 있고 동심합의의 기도도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위를 다 그분께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권위를 집행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몸 외에 영적인 방면에서 주님과 분별이 없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큰 일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함. 우리는 무엇이 부활인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그의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아마 이 땅 위에 이보다 더욱 높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또한 스파크스 선생은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운행하는 역사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사람의 두뇌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이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 두세 사람이라도 이 계시를 보고 부활의 위치에 서서 동심합의로 기도한다면 하늘의 권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며 지극히 큰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는 영광스럽고 지극히 크지만 땅의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부활을 알고 부활의 위치에 서 있다면 그들은 땅끝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겨우 부활의 옷자락을 만졌을 따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서야 부활에 관한 말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더 이상 진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